그러면 이제부터 필름 발사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피흘림 발사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Trail of Blood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냐면요. 그 첫째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기를 통해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의 피의 발사치입니다. The Trail of Blood following the Christian down through the centuries. 세기를 통해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의 피의 발사치를 거듭어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분의 사도들 및 그 교리에 충성하였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 내용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설자 그리스도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침례교회의 역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he history of Baptist Church from the time of Christ they are found to the present day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한글로 교회, 한자로도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여러분들 뭐 이거는 다 알죠? Church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단어, 영어로 Church라고 번역되어진 단어, 이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에 사용되어졌던 언어가 그리스어입니다. 흔히 헬라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헬라 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그리스 제국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어떤 단어를 썼었느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클레시아. 예,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총 77회 사용되어졌는데 그것은 복수가 아닌 단수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교회, 즉 지역교회로서 여러 교회들이 아닌 하나의 교회를 가르치는 church, 단수로서 77회 신약성경 가운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번, 여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집사님 신경 생명도 한번 우선 좀 갖다 드리도록 하시죠. 네, 갑자기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18절. 빨리빨리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찾으셨는가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문제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징계와 치리에 관련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2장 47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은 날마다 교회에 더하십니다. 아니, 어디에 더하시냐고요? 교회에 더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도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하나입니다. 무슨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진 것이 37번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왜 22장 21절까지 아닌가고 22장 16절까지만 했는가? 22장 16절 이후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2장 16절이 마지막으로 교회들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도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계시록 3장 14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도 계시록 3장 14절까지만 단수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3장 14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성경 자체를 보십시오.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9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닌 교회들에서 복수로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교회일 때는 그냥 교회라 했고 여러 교회들을 가르칠 때는 교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종종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엄청난 규모로 크게 지어진 예배당을 쳐다보면서 예를 들어서 저 수영동 같은 교회 같은 예배당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서 옆으로 쭉 지나가는 사람 하는 말이 이야 교회 굉장히 크다. 서울의 순복음 교회당을 보게 되면 다들 이야 교회 굉장히 크다. 그 잘못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모이는 집단,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모이는 집이기 때문에 예배당.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생활할 때, 서울에서 공부할 때 창신동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있었냐면 밖에다가 뭐또 무슨 무슨 교회라고 되어있는데 거기는 창신예배당 해놨어요. 잘 했다 싶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예배당 하지요. 네, 교회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성서 침례교회가 여기에 모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당이나 그 표현을 할 때는 예배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크다 해야지 교회가 크다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아,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그 교회 교족, 뭐야, 교인? 네, 등록교인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요. 주위에서 다 들으시죠. 등록교인 숫자하고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숫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믿음을 간증하고 구원의 증거로서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만 명 모이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열 명밖에 안 된다면 무지무지하게 작은 교회입니다. 500명 모이는데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구원받아서 480명이 구원받은 교회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왜? 건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이 기도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건물은 사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왔지만 예배당에 뭐가 영접합니까? 집사님이 서서 여러분을 영접했지. 예? 예배당 건물이 여러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건물은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경우들이 잘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건물이 핍박받았다고 합니까? 아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무엇을? 교회를 핍박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죠? 교회는 뭐가 아니냐? 건물이 아닙니다. 자, 교회. 이게 그리스도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 한번 해보시죠.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 때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가? 첫째 하나는 공적인 관심사를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유시민들의 모임을 가르칠 때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임은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공적인 관심사를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시민들의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자유시민들의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적인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다 부르시죠. 뭐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호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도 뭐라고 불렀느냐? 에클레시아라 불렀습니다.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래. 요새 보면 조기 축구에 있죠. 그 모임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어로, 그리스 말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기 전에 이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a call out of family.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도 뭐라고 불렀느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빨리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더라. 그다음에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모인 무리, 그 다음에 집회. 다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고 모였는가? 사도 바울 때려주기라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말로 쓰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이 흔하게 쓰던 말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회 혹은 공적인 관심사를 위해서 집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동호인들 모임, 정치적인 동호인들의 모임, 체육 동호인들의 모임, 예술, 미술 동호인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불렀느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도 어떤 회중입니까?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을 가르쳐서도 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까? 광야에 있던 에클레시아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교회라. 광야에 있던 집회라. 광야에 있던 무리라. 하기가 나쁘니까 광야에 있던 교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찾았습니까? 예, 큰 소리가 듣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은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모세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들도 광야에 있던 교회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표현이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내 교회를 뭐라고요?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구약 속에 깊이 감추어지고 숨겨졌던 뭐예요? 비밀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한번 주위에서 다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많은 에클레시아를 보고 있지 않느냐? 정치적인 에클레시아, 체육 동호인들의 에클레시아, 음악 동호인들의 에클레시아, 예술 동호인들의 에클레시아, 미술 동호인들의 에클레시아, 여러 가지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나는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에클레시아는 다른 사람들의 에클레시아는 뭐 하자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많은 에클레시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걸 영어로 할 때는 church라고 했고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했고 일본 사람들은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가로에 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여기서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을 먼저 언급하고 말씀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것을 보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라는 말을 갖다가 그리스어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하셨을 때에 그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아니, 허무하게 보세요. 생긴 모양새도 들리죠? 발음도 들리고. 아니, 그리스어를 한번 쳐다보세요. 생긴 게 똑같아요? 들리죠? 위에는 페트로스입니다. 밑에는 페트라입니다. 그러면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던질 수 있는 작은 돌, 에이스톤. 돌을 말하, 그냥 돌. 여기 쉽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반석이라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암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가 베드로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만큼 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만큼은 수 그러므로 베드로가 초대의 교황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천주교회고 그 다음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천주교의 가르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페트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페트라입니다. 이것은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불리워지는 지역에 있는 엘카진의 사원입니다. 제가 저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 아니고요. 저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게 거대한 바위로 된 산입니다. 그 바위로 된 산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저렇게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런 것이 요르단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것이 바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페트라라고 부릅니다. 저게 바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견고해서 움직일 수 없는 반석이어야만 주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신약교회의 표에 대하여 설교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천주교의 가르침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네.
반석하고 페트로스하고 베드로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큰 소리로 누가 세우셨어요? 베드로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문선명이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대선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I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그렇겠습니다. 그 개혁성경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참, 이 개혁성경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잘못 중에 하나가, 모두가 영혼은 헬, 해갖고 지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하데스라고 말하는데,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그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이라고 했는데 문은 본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본세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에클레시아는 거듭난 즉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이 교회에 함께 모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시체가 되려면 산자에 대어 죽은 자에 대어 산자에 대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불법들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개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중 모임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임이 아니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집단일 뿐입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사람들의 집단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엇 무엇에서부터 나와 out of 무엇 무엇으로 들어간 into 사람들의 모임 assembly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 확실합니까?
아멘.
사탄의 본체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 확실합니까?
아멘.
가서 제자리 앞에 돼요. 확실해요?
아멘.
죄의 속박에서 불러내가지고 콜 아웃 해가지고 자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간 자들의 모임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다면, 아직도 죄의 속박 가운데 갇혀 있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 단순한 종교인이라면 그 사람이 무슨 뭐 교회의 교사이든 교회에서 찬양대원이든 교회에서 집사이든 교회에서 목사이든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분명하십시오. 자, 뒤에서 들으십시오. 여기 기계와 녹음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녹음 기계인데요. 이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도 이거 되게 비싸요. 70만 원이네요. 이놈이 아무리 비싸다 한들 이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은 내 몸의 일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 것만 살아있는 것과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돼지하고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되잖아요. 소하고 사람하고 연합이 아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의를 다 들으시죠. 여기는 시계는
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몸에서 분리되어도 여러분 혼자 잘 갑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 혼자 잘 놀아요. 건전지만 바꿔주면 잘 가요. 아시겠어요? 내 몸에 붙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이거는 혼자 잘 놀아요. 그러나 내 팔은 내 몸에서 떨어지는 날 입장이에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 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생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불렀는데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한 사람들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낸 사람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 불법을 행한 자들. 둘째,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는데 그만 깜깜하고 말았다. 내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 그게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전혀 너희들을 안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목자는 그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를 따른다. 왜? 그 목소리를 알게 되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은 목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가 예수님의 양이 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순종의 삶을 제대로 안 살고 곁길로 나가서 제멋대로 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가 고노의 양의 다리를 또 부러져요. 양이 다리가 부러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어서지도 못하죠. 그리고 누워있어야 되니까 풀도 못 뜯어먹죠. 그러면 어떡하는가? 에이 못 쓸놈의 양같이 나가 죽어라. 그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양에다가 그 옆에다가 이 배를 대가지고 에? 뭐라고 그러지 그걸? 에? 하여간 배를 다 아니야 옆에 뭘 대가지고 막대를 대가지고 감아줘요. 기부스하듯이 입술하듯이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양이 다 이제 기스했으니까 니 혼자 걸어다녀. 그게 아니라 어깨에다 대고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목자가 그 양을 메고 다니면서 목자가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피부로 느끼게 해줍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목자가 기르는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 양은 그 목자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깨트리지. 징계가 아프지만 징계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 징계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에게 있는 게 그래서 불론에서 자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설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의 자유를 가르치지 않고 율법의 멍에를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율법의 멍에를 쥐고 질질질질 끌려오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면 현대판 갈라디아 주의자들이 오늘날 소위 말하면 교회 강단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네.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않고 억압시키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죽음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형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고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키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내가 무력하고 무능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민법도 주시고 사회법도 주시고 그리고 형법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재물에 관한 법입니다. 그 재물들이 뭘 나타내느냐?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양 대신 죽어서 염소가 대신 죽어서 송아지가 대신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굴러가는 겁니다. 롤더웨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속죄일에 그 내용을 처음 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또 똑같은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왜? 죄가 1년밖에 안 물러나요. 또 드려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는 잘 보십시오. 거기는 성전이나 성막에는 뭐가 없었느냐.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의자가 왜 없느냐. 일이 끝마쳐지지 않기 때문에 서서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끝내셨기 때문에 하늘의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섬겨야 돼요.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는 1년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어린이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배웠던 찬송 기억나요? 로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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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굴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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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나갔네 나갔네 이제 나갔네가 아니에요. 굴러내가 맞아요. 로드웨이 굴러내 굴러갔다고 말해요. 어디로 굴러가느냐? 굴러 어디까지 굴러가느냐? 십자가까지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once for all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해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잃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더구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적조차도 없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던 대책은 이 지구상에 딱 한 민족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은혜와 율법을 이것을 제대로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냥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여기도 얽매이고 저기도 얽매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너무나 복스러운 삶인데 맨날 응? 내쳤다 그리고 살고 찡그리고 살고 그래야지 경건한 척하고 기뻐할 줄 모르잖아요. 항상 써야 되고. 근데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잖아요. 밝아야 되는 게 맞죠?
아,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야지. 왜 쭈그러져야 돼? 응. 왜? 죄 속박에서 자유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는요, 은혜롭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속에 여러분 산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저 반대편 산봉우리는 보이는데 깊숙한 골짜기에 있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만 보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조금만 보고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은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 들어간 부분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주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숨기셨고 예수님이 비로소 첫 번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롭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로 친히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고 예수님의 작품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작품이면 예수님 당시에 있어야죠. 죽고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생겨요? 아니잖아요. 예.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형성하시며 조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리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다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아니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겨둬나 데리라키 여기라 하고 싶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둘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교회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상을 알아보고 설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뭐해요? 출교시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교도처럼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거 벌써 주님이 이미 교회를 세우시고 형성하시고 조직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순절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순절날 시작되었다, 뭐 오순절 이후에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별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더 가장 최고의 권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시고 나서 성령께 맡기셨어요? 그럼 안 맞잖아요. 맞아요? 네. 이해가 됩니까? 예. 네. 이 오순절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미 교회에 보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전에 그 교회의 머리로서 한 목자로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시면서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대리 목자에게 맡깁니다. 주의를 다듬으십시오. 저는 대리목자이지 참목자가 아닙니다. 참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참목자이신 예수님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분을 참목자라고도 했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목자장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목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최고로 참목자장이십니다. 목자는 참 목자이신, 대리목자는 참목자이신, 목자는 목자당이신 예수님과 계산을 치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네.
자, 예수님은 이 교회가 항상 존속할 것을 교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말살되지 않았고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아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New Testament Church, 신약교회입니다. 가사합시다. 신약교회.
신약교회.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회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는 없고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교회였으니까 단지 당연히 무슨 교회? 신약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지금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여 일하십니까? 교회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교회에 의하여 그분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선교단체들이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고 선교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교단체들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교회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는 선교단체여야지 교회로부터 독립되어진 선교단체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여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저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직 필림 발사치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누가 세우셨느냐? 예수님이 세우셨으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하냐 하는 것을 이제 겉에 윤곽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열 가지 특징, 그 교회 특징, 그 Marks of New Testament Church, 신약 교회의 표들에 대하여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이해하셨습니까? 정리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
오순절 언제요?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소중합니다.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